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빛으로 또 양식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오직 진리이신 그 말씀만을 쫓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많이 겪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이 뭔가 그렇게 묻는다면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괴로울까?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그냥 뭐 좀 막연할 것 같으니까 제가 세 가지로 예를 들어보면요, 이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 때가 가장 힘들다. 또 아니면은 몸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가 힘들다. 그게 아니면 세 번째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울 때, 그때가 참 힘들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힘들까? 그걸 알려면은 이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해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짐작을 해 본다면은 돈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것도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또 몸이 병든 것도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는데, 사실 사람이 가장 그 힘들어하는 것,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울 때입니다. 그건 굉장히 사람에게 힘든 고통으로 다가와요. 만약에 이처럼 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함께 해주지 아니해서 어떤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이라면은 참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이 외로움이다.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거나 또 질병으로 아픈 것은 육신적 고통에 불과합니다. 육신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사실 마음까지 병들지는 않아요. 즉 육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또는 마음의 그 상함이 없다면은 육신적으로 힘든 것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렇게 힘들다가도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병에 차도가 있다거나 또 좀 사는 게 나아지면은 언제 그런 고통이 있었는가 그렇게 또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전혀 알아주지를 않는다. 또 나를 찾아주지도 않는다. 외면해버린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금방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사람을 우울증에 또 빠지게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갈수록 이 삶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삶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외로움을 더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참 많이 늘어가는 추세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그 연예인들이 우울증들을 좀 빠지기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자기를 또 바라봐주고 하는 거기에서 이 연예인들이 삶의 낙을 누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찾아주지 않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삶의 모든 낙을 잃어버리게 하는 큰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는 이것은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인간은 항상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 서가지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거기에서 또 살 맛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인데, 근데 그런 사는 맛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게 결국 외로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외로움보다 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참 외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신자가 그래요. 어떤 분은 이 말의 의미를 알고 또 신자로서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신자가 외롭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신자가 세상에서 전혀 외롭지가 않다, 이것은요 결국 어떤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자가 외롭다는 것은 뭐 친구가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을 사귀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뭔가 외면을 당하는,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신자이기 때문에 분명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외로운 길을 갔던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하죠. 자,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버렸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버렸다면 그건 이미 심판받은 것이거든요. 또 다른 심판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에 던져놓고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서 말한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지옥은 아닌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도 뭐냐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천사가 영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은 범죄한 천사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 사탄이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그 땅은 결국은 어두운 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 사탄은 깨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 지금 이 땅은 사탄의 깨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의 깨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어둠의 구덩이, 그 땅을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고 지옥이라 그러는 말이죠. 본문에 말한 지옥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의 장소, 이 세상을 지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귀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심판 때까지 기다리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으신 것이 바로 지금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으로 던져버렸다, 결국 땅으로 쫓아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다. 그러니 우리 눈에 세상이 뭐 제대로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항상 멸망의 장소로, 불의한 곳으로, 어두운 구덩이로 항상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러한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세상에 사탄에 내어 쫓겼고 이 땅이 어두운 구덩이고 정말 지옥에 그러한 장소인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만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신자가 지금 다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뭔가 세상을 향해서 살만하다, 이러한 반응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신자로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옛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전의 세상입니다. 홍수 후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고 홍수 전은 옛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용서치 않고 홍수로 심판해버린 그런 때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세상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는 하나님께서 보존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사도는요, 그 불의한 세상, 경건치 아니한 세상, 모든 사람이 불의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오직 의를 전파했던 경건한 그 달랑 홀로 살았던 그 노아의 삶이 어떻겠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건치 않습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말씀의 길을 가지 아니한 세상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 평가하기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 가다가 마침내 모두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이게 멸망받을 이유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멸망 이유가 됐냐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것밖에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삶의 전부였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노아는 의를 전파한 삶이었단 말입니다. 노아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고 장가가는 게 없겠습니까?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오직 의를 전파하기 위한 그 살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게 족한 것이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나를 높이고 어떤 내 우월감을 보이기 위한 그런 방편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어둠의 굳은 이상은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자기의 자존심과 연결된 그런 일로 여긴단 말이죠. 그런 구조의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오직 의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간 사람이 달랑 혼자 있습니다. 얼마나 그 속에서 외롭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자기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노아를 환영을 했겠습니까? 함께 잘 어울렸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했을 거예요. 외면할 수밖에 없고 멀리하려고 하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그런 세상에서 홀로 말씀을 안 해서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정말 외로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록 어둠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노아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그런 자로 살고 있었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아처럼 산다면 자연히 함께 할 수가 있고 노아를 높이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애로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 식구뿐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달랑 노아와 그 일곱 식구밖에 없었다, 이 얘기는요 그만큼 노아는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그런 길을 갔던 사람이다. 정말 왕따를 당하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두 사람이 그들과 다르게 산다는 건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 혼자 그 길 틀렸다, 다른 길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배척받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니만 잘났나, 니만 옳은 척하나 별말을 다 드려야 되고 눈총을 받아야 되고 오르면서 틀렸다는 책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단 취급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다들 가고 있는 길과 다른 길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다는 그런 공격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러니 다들 일이 맞다고 주장하는 무리 속에서 일 틀렸다, 이가 맞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외롭겠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 가신 그 길을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 주님이 심정이 얼마나 상하고 답답하고 외롭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니고 사도 같은 길도 똑같은 그와 같은 길이었죠. 근데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길이란 얘기입니다. 6절 7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긴 롯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롯은 무법한 자의 음란 행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그 롯이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에 소돔 사람들 천사 내놔라 상관하겠다 바로 그 일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롯이 자기 딸을 대신 내어주고 그 천사들을 보호했지 않습니까? 그게 롯이 의로움이었거든요. 롯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뭐냐면은 그 세상이 무법하고 불의한 자들의 천지였기 때문에 그게 롯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가는 그런 세상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아간 신자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게 이 땅의 구조입니다. 신앙으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겠다, 이름 당하지 않겠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길을 내가 가고자 한다면은 세상으로부터 외로움 받고 배척을 받는 게 당연하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놓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어둠의 구덩이라 말을 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고 지옥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 세상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나선 그러한 신자가 세상과 잘 어울리고 외롭지가 않다면은 그게 오히려 뭔가 이상한 그런 얘기가 아니겠냔 말이죠. 사람을 사귀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그 사고방식과 다른 방식 가운데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뭔가 자꾸 분리가 돼요. 뭔가 자꾸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많은 무리들에게 함께 연합되기를 좋아하지 아무리 진리고 십자가라고 해도 작은 무리 편에는 안 서려고 한다란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가 적다는 건 힘이 없다는 얘기, 무시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진리이지만은 소수 편에 서려고 하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자꾸 그들과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게 많아. 그게 바로 타협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진리와 진리 아닌 것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타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은 길이 넓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뒤로 하고 그 멸망의 길을 찾는 것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좁은 길로 가게 되면은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나 홀로 된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창세기 이야기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빈정거림과 조롱을 받아야 됐겠는가.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위해 살고 있는데 홀로 심판 외치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이건 유별난 것이고 정말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물론 노아처럼 조롱을 받아야 참된 신자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신자가 진리대로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살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 구조니까. 근데 신앙은 진리를 쫓는 것이지 사람을 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그 길에 비록 아무리 둘러봐도 나 혼자 달랑 서 있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서 내 혼자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나 혼자 다른 말을 하면은 혹시 내가 틀린 게 아닌가는 의혹을 스스로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만을 보지를 않는 결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사람이 이걸 얘기한다는 그걸 중요시하지 마시고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다가 모든 마음을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 계시가 되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걸 점검하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것인가 살피면서 진리만을 쫓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노아 시대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나 홀로 가는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은 그게 곧 생명의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길을 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은 분명히 구원과 심판으로 확연히 달라지고 구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를 보고 구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많은 사람이 쫓던 길이다. 그래서 진리로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진리는 주님 달랑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수가 적으니까 진리다. 그것도 아니에요. 수가 많고 적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되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쫓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대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얼만큼 다니고 뭘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길에 그 믿음에 서 있었느냐 이걸 보실 뿐이란 말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진리가 뭐냐?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고 좁고 처참한 길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 진리의 길을 좁고 협착한 길로 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갈만한 그러한 길로 바꾸어서 말해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은 신자를 외로운 길로 가게 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무리들 안에서도 비진리를 쫓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쫓는 신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진리를 쫓는 무리는 많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진리를 쫓는 무리는 적은 수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서 나는 외롭지 않게 살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 말한 대로 타협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는 진짜 감춤으로써 나도 당신들과 같은 무리라는 걸 보여주고 함께하려고 예를 쓰는 그러한 식의 모습밖에 보일 게 없겠단 말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진리 안에서 외로운 존재라면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죠. 함께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형제를 만남으로써 그 외로움이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곧 교회라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분명히 나 혼자 달랑 남은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긴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나서 함께 진리를 나누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외로운 신자에게는 그게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와가지고 진리를 쫓는 형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엉뚱한 걸 쫓는 그런 사람 보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상할 수밖에 없죠. 팔찌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이 그 불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심령이 참 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고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신자는 불의한 모습의 행실 그걸 보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진리에 관심 두지 않고 하늘의 생명의 십자가에 관심 두지 아니한 채 교회로 온다면 분명히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반대로 나 하나가 진리에 거하고 복음으로 살고자 하고 또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신자로 내가 교회로 모인다면 또 그런 나로 인해서 외로움을 가지고 심령에 상했던 형제의 마음이 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서로서로에게 위로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으로 만날 수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철저하게 외로운 신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 외로움을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모이는 그런 관계를 확인하는 그걸 가지고 진정한 교회라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진리 밖에 있을 때 나의 불의한 그 행실로 인해서 진리로 살아가는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또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생명의 길을 힘써 가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로 힘써 만날 수 있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그러한 길임이 분명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결국 외로움에 기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어둠의 구덩이 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나는 진리를 벗어나서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고하게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비록 내 홀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직 생명을 향해서만 힘써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위로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함께 위로움을 겪는 신자가 모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벗어날 때 진리의 안에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를 내서 간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모이는 그런 저희가 되어서 우리에게 서로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